두 번째 안식 기간마다 저희 가족이 미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차를 빌려서 운전을 했던 경험이 지금도 계속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요. 특별히 미국 동부의 오래된 도시인 보스턴을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전파가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의 실력이 세계적이라더니 아, 미국도 이렇구나. 근데 내비게이션이 끊기고 지도를 펴도 지도에 없는 길들이 계속 나오고 뻔히 우리가 왔던 고속도로는 건너편에 보이는데 그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길들이 안 보이니까 분명히 해는 이웃 저가고 우리의 숙소는 보스턴의 서쪽 지역에 있다는 것만 알고 해지는 쪽 서쪽을 계속 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성 길찾기를 가지고 막 헤매다 보니까 짜증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차 안의 분위기 느껴지죠. 세워서 물어보라니까 아니 조금 더 가보자니까 그럼 이제 이런저런 분위기가 차 안에서 연출되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물리적인 길이야 세워서 물어봐도 되고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던 그곳에서 헤매다가 보면 까짓것 안 되면 차 세놓고 차 안에서 사면 되죠. 그런데 인생에도 인생을 길로 비유해 보면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나 선배들이나 그들이 살아왔던 길들을 참고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대로 길이 연결되지 않고 뚝 끊어져서 절벽이 보일 때 아니 거대한 장벽들이 눈앞에 서서 더 이상 내가 또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막막한 어떤 절벽과 절벽 앞에서 큰 담벼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까요?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 길로 비유되면 이렇게 절벽 같고 커다란 장벽 같은 상황들이 왕왕 겹쳐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이 바른 진리와 생명의 길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길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타락한 본성이나 욕망을 스스로에서 일어나고 이 땅에서 많은 이웃들이 살아가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길들도 때로는 참고가 되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진리인지 생명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타락한 본성이나 욕망을 부정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 주님의 길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자 그분이 참된 생명과 진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길을 진리와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구 예수님이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와 차이가 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지.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뚝 잘라놓고 우리는 못해 라고 말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말해주는 선배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11장 1절에서 심각한 신학과 신앙의 문제로 10가지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칠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다. 특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처럼 나처럼 나의 본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살았던 그 길, 예수가 걸었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자기도 무던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와 같이 주님을 따랐던 이 삶을 따라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에서도 12장 1절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증인들이란 모름지기 간증을 하고 확실히 보여주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우리를 격려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와 별개의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성경 말씀은 성경이고 내 현실에서는 부정하다. 나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 그 사이에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정할 수가 없으며 똑같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2019년 이제 6월 마지막 날을 살고 내일부터 7일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는 이 시간을 살아내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양상, 경건의 이 모습들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후배들이, GT의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걸어갔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10년 뒤, 20년 뒤 똑같이 따라올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버텨내고 분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뚜벅뚜벅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밟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징검돌이 되어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일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똑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소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이 현실과 현재를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월부터 살피고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이와 같은 성경을 교훈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사무엘이 등장하여 사역하기 직전까지 대략 300년 정도의 역사, 사무엘을 만약에 마지막 사사로 친다면 그의 인생을 다 치면 사사기는 350년이 넘어가요. 약 400년 가까운 기간이 되겠지요. 어쨌든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대략 300년 정도의 혼란스럽고 어두웠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지난주에는 사사기 11장 내용을 통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폈어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헌신을 보였다기보다 그는 자기 상처의 보상과 자기 개인의 만족을 더 우선시 여겼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이웃들, 이방 세계의 종교와 왜곡된 신앙을 본받아서 그가 신앙의 열정과 헌신까지도 보였어요. 무엇보다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에 충실했다기보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긴 한데 인용하긴 하는데 일부분만 섭취해서 편집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위험하고 왜곡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교훈을 상실한 채 어느 한 부분만 인용한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입에 담고 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진리의 사람인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 입다의 잘못된 딸을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사건을 두고 함께 해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하고 참 끔찍스럽게도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입다 이후에 생존했던 세 명의 간략간략한 내용들을 다루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전체의 주제가 사사기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 입다가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거나 입다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했던 경건의 모습을 갱신하거나 개혁하면 참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어둠의 농도가 더 짙어지더라. 더 어두워지고 더 타락해지고 더 세속화가 심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사사기 1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참으로 분투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보다 선명하고 보다 굵은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우리에게 주신 현실부터 그렇게 치열해야 한다라고 주제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입다와 길르앗 지역의 백성들이 지난 18년 동안 그들의 땅을 괴롭혀왔던 암몬 사람들을 싸워서 제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1장 32절 33절 짤막하게 소개되어졌더랬어요. 승리했던 이 소식이 비단 싸웠던 그 전장인 길르앗 지역을 넘어 분명히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본토의 지파들과 백성들에게도 빠르게 퍼져갔겠지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늘 쉬운 성경을 보면 북쪽으로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쪽을 히브리어 원 성경을 보면 짜폰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론합니다. 동서남북의 북쪽이 아니라 짜폰, 이곳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땅에 있는 하나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저 요단강 너머에서 우리를 그동안 18년 동안 괴롭혀왔던 암몬을 제압했대. 길르앗 사람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이 났게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모여서 막 찾아왔어요. 그리고 1절 입다에게 찾아와 대뜸한다는 말이 왜 암몬과의 싸움에 우리들을 안 불렀는데 너희끼리만 싸워서 이기고 왜 우리들을 초청하거나 우리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빼놓고 너희들끼리만 싸웠느냐 라고 따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너의 집, 입다와 입다의 집. 이때 집은 하우스,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입다의 가문을 말하고 입다에 속한 가족들과 친척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 불질러서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찾아와 지금 입다에게 따지고 있는 에브라임 땅, 요단강 너머의 이 에브라임 땅도 실제로는 암몬이 찾아가서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도 암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담대히 싸워서 그렇게 승리를 해줬다면 찾아와가지고 해야 될 인사 말치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오늘 이런 반응은 무리하기 짝이 없거나 이상한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오늘 이 본문만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8장에서도 기드온이 미디온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고 계속해서 싸워서 추적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뒤늦게 찾아와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기드온에게도 보인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1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에도 자기 형제 지파인 므낫세와 함께 찾아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너무 작다, 좁다, 그러니까 우리는 넓으니까 넓은 땅을 더 달라 라고 자기의 목숨을 당당히 주장하면서 채워달라, 넓은 땅을 달라. 물론 여호사 14장 므낫세와 함께 찾아와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분명히 혈연적인 뭔가 아재, 우리를 그냥 와이 싸바싸바 널 주소 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습적이거나 자꾸만 반복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본문 처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왜 빼놓고 너희끼리만 싸웠냐, 자기 명예를 자꾸만 강조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왜 나를 따돌리냐고, 왜 나를 내 목숨과 내 이름을 그렇게 자꾸만 숨기고 왜 나를 찍어주지 않냐고, 왜 이렇게 자기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성경을 읽다가 고민이 되어서 좀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요.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과 함께 형제인 므낫세를 요셉의 자손이거든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대신에 두 아들을 내가 영적인 입양을 해서 다른 어떤 이런 아들들처럼 똑같이 이 손주들을 아들화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한 지파씩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불렀던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축복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는 특별히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손을 어긋맞게 해서 오른손을 얹었으니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에브라임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 우리 조상의 야곱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냐. 야곱이 선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장 너머로 뻗어서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더 유승하면서 절대적인 인정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이 넘쳐나 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가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심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자기의가 충만한 지파로 해석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야곱의 축복이 영적인 고향이나 에너지처럼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늘 앞서가야 해. 우리는 원래 손자지만 아들화 된 거잖아.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도사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하기는 커녕 불태워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극악한 악독한 말로 되갚아주자 입다의 반응이 어떨까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실제로는 입다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암몬과 싸울 때 너희들을 도와달라고 저 사람을 보내 청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입다는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나의 백성들이 힘껏 죽을 힘을 다해 우리의 대적 암몬과 싸우지 않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암몬을 이겼는데 이제 와서 거들먹거리느냐라고 하는 분위기로 입다가 강경하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들먹거림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도 입다의 이런 태도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앞서 제가 기도원 이야기를 꺼냈었는데요. 기도원에게 찾아와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 빼놓고 너희끼리 싸웠었느냐라고 말할 때 기도원은 자기를 한껏 낮추어서 내가 한 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했던 그 코드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원했던 인정받기를 원하고 앞서가기를 원하고 늘 자기들 공동체에서 당신이 최고다! 라고 하는 그 칭찬에 갈증나 있는 그들에게 그래 당신들이 최고잖아. 내가 한 일이 뭐라고? 기도원은 자기를 더 낮추어가지고 그들을 살살 얼르고 달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입다는 달래지 않았어요. 왜 입다는 또 기도원과 다르게 이런 강경한 태도로 무슨 소리 하냐라고 막았었을까? 여기 보면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11장 1절에 보니까 성장 과정을 우리가 추론해 보세요. 입다는 불황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난 싸움꾼이에요. 큰 전사, 큰 용사, 좋게 표현하면 용사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약탈자들이고 깡패 조직이고 그게 싸움난 싸움, 이름난 싸움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들어보고 뭔가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면 붙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입다가 11장을 지나오면서 길르앗 지역의 머리로 자기가 등극을 했어요. 길르앗 백성들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백성이 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다의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싸웠는데 아니 나와 나의 집을 불태운다고? 여기에 길르앗 지역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이 꺾여버리는 일들이지요. 게다가 불태워버리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입다는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희생, 잘못된 서원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자기 딸을 어처구니 없게도 불태워드렸던 전례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딸을 불태워드렸는지 알 수가 없긴 하지만 시간적 관계가 길지 않아 보이는데 불태워드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전에 진행했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왜곡된 신앙으로 불태웠던 그 상처를 이 에브라임 지파에 불태워버리겠다는 말이 확 긁어대므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폭발 정점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다가 대꾸하자 사절 앞에서 아니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한 사람이 그냥 꼬리를 내리고 싹 사라지면 되잖아요. 싸움이 안 벌어지게. 근데 사절 앞에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입다의 반응을 듣자마자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됐다 이러고 가버리면 될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행동은 가만히 물러서지 않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조롱하면서 맞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도망친 자들이잖아 라고 근거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쪽에 사는 사람들은 세지파를 통칭할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내용에 의해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살아가는 요단강 동편을 통칭해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르우벤이나 갓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파가 전혀 다른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2분의 1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만 길르앗 땅에 속했기 때문에 우선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은 별로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 도망을 쳤다라는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절반의 사람들은 짐승이 많고 이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넓어서 이곳에서 그냥 우리가 정착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땅이고, 대신 우리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승리하고 나면 가나안 땅의 땅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백한 계약을 통해 그들이 헌신해서 얻은 결과물이 요단강 동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쳤거나 비열한 짓을 했거나 비겁하게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해석되는 이 도망쳤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 근거가 없이 그당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들은 우리에게 도망친 자에 열등자에 불과하고 이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잖아 라고 비아냥거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도망친 자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쳤다라고 규정했을 때 여러분 이 표현이 입다에게 적용해보세요. 입다는 11장 3절에 그가 자기 어머니가 창녀였어요. 창녀였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사회적 그리고 혈통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로 인해 원래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쭉 자기가 자랄 때 견제를 받아 실제로 입다가 도망을 쳐봤잖아요. 도망쳤다라고 하는 말은 입다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이자 그가 어둠 속에 지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희들은 도망친 자들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오랫동안 묻어있던 이 입다의 상처를 다시 긁어 그 마음에 피가 철철 넘치도록 만들었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었던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사절 뒤에 입다는 참지 못해요. 길르앗 사람들을 소집령을 내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전쟁은 에브라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늘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나는 우리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내가 그동안 우리 공동체에 차지한 역할이 뭔데, 내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게 뭔데, 내가 그동안 헌금했고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받았었는데 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가 기반이 돼요. 내가 이 교회만 나가봐 어떤 사람인데 왜 교회 안에서 나를 이렇게 취급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사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데 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의와 뭐가 맞부딪히죠? 살아오다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입다, 터무니없는 조롱과 억울함을 경험했던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분노가 폭발하면서 벌어지게 되는 동족 간의 전쟁. 이렇게 언약의 공동체가 균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징조가 있어 왔더랬습니다. 8장에서 10절,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소탕에 토벌하러 가다가 비협조적이었던 숫꽃과 보네엘 사람들을 응징하면서 처벌했던 일들이나, 그 다음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9장에서 세겜 사람들, 외가의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스스로 왕으로 선언하고 왕으로 타고난 이후에 세겜을 정복해버렸던 그 일들이나, 그 다음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레위기의 끝부분으로 가면 이 사사기의 20장에서 레위 지파와 얽혀 있는 이들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토벌해 버리는 전쟁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숙적인 암몬을 물리쳤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어깨를 걸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축제를 벌여드렸던 이 자리가 자기가 대접받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상처의 기초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와 이 극단적인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 충돌했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잔칫날 같은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서로를 죽이는 전쟁으로 발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난 체 하는 자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 둘이 붙은 거예요. 잘난 체 하는 사람하고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 두 사람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상처가 센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죽게 하면 살기로 이를 갈면서 떠들 거예요. 결국 상처 가운데 있는 길라 사람들이나 조롱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길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따지며 전쟁을 걸어왔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 나루터 원래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요단 나루터를 딱 장악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쉬볼렛.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쉬볼렛.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 아니냐? 아닌데요? 그럼 따라해봐라. 쉬볼렛. 한번 따라하세요. 쉬볼렛.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쭉 가나안 땅에 등비 역할을 하는 산맥지대를 구성하는 산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 지역의 억양적인 특성 때문에 쉽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씨볼레 씨볼레 심지어는 이것을 쌍시옷으로 발음해가지고 좀 욕같이 들리지만 씨볼레 씨볼레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발음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한 이 언어적인 특성을 이 길라 사람들이 꿰뚫어보고 쉽볼레 대봐 그랬더니 씨볼레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우리 지역적 사투리도 있고 의와 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참 이게 서울의 어느 교회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면 찬양대를 이렇게 딱 써가지고 특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대 이게 거룩한 성에서 이렇게 막 웃는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안 웃는 사람은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거룩한 성에 가보자 이렇게 베들레헴 성에 가봐서 이게 늘 읽습니다. 성리의 기쁨 십자가의 성리의 기쁨 아멘. 이게 의와 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아 웃는 사람 좀 늘었습니다. 따라 웃는 사람도 있네요. 요거와 비슷하게 이 발음의 특성을 구분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지금 화들짝 놀라기 때문에 애쓸 기운이 없어요. 쉬볼렛 해봐라. 그랬더니 씨볼렛 그럼 땡 발음 잘못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결과가 어디까지 갔느냐. 와 무려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비록 오늘 본문에서부터 꽤 오래되었긴 하지만 참고의 자료입니다. 광야를 40년간 지나왔던 에브라임 사람들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2차 인구조사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은 3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 4만 2천 명이 죽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했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대부분의 남자가 다 죽었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의 희생자를 사사기 20장 46절에 보면 2만 5천 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웬만한 남자들이 다 왔고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한 지파가 완전히 버리날 만큼 통째로 날아갈 만큼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끔찍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입다의 마지막 장면이 처절하고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오늘 보면 7절은 입다가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길르앗 어떤 말에 묻혔다라고 짤막하게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활동 기간 중에서 제일 짧은 사사예요. 있다의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는 6명, 12명의 사사들 기간 중에 가장 짧아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특이하게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리고 뒤이어질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삼손도 물론 마찬가지긴 한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사사로 불러내요. 그렇죠? 기드온을 찾아가서 불러내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고 에훗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고 삼손도 하나님이 찾아가 사사를 세워요. 근데 유일하게 입다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웠다는 문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당신 사사가 되면 우리를 좀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도했다기보다 사람들이 주도해서 세운 사람. 물론 뒤이어 하나님이 그를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그가 사사로 있었다는 표현이 따라 나올 뿐이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소명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게 입다의 인생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까지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이제 사사계를 사사들을 공부하다 보면 제가 편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구분했던 표현을 붙였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소사사, 대사사.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한 분량이 많다 해서 그냥 대사사예요. 분량이 매우 짧다라고 해서 소사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다는 대사사, 분량이 길었던 거니까 다섯 번째 사사예요. 3장 11절에 온니엘이라고는 첫 번째 대사사의 기록이 끝나고 나니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더라. 에훗 3장 30절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년 동안 땅이 평안하였더라. 드보라 5장 31절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드온 8장 28절 그가 죽은 이후에 몇 년 동안 땅이 평안하였더라. 단골로 반복되듯이 그런 문장이 나왔어요. 오늘 7절에 그런 내용이 없죠. 입다가 죽은 이후에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더라라는 문장이 없어요. 이런 게 이게 참 입다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얼마나 참 안타깝고도 그의 활약과 그의 삶에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참 이게 참 특별하면서 특이한 어떤 사례인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다만 오늘 7절에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자라오면서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쫓겨났던 그 길르앗의 어떤 성읍에 묻혔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래도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의 공과 그의 사역과 그가 무력적인 면에서 분명히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한 가지 힌트만 남긴 채 그는 쓸쓸히 이렇게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입다의 이야기를 살피며 우리 타락한 인생은 저마다 각자 상처에 대해서 보상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 타락한 욕망대로 자기가 설정했던 인생의 목표, 자기가 설정했던 인생의 동기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에브라임 이야기를 통해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잘 되고 싶은 경쟁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의의 욕구 이런 타락한 영적인 양상들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입다나 이런 여러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도 도입한 채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포장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나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존중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잠잠히 한번 따라 합시다. 잠잠히.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의 한계까지 왔을 때는 그 다음 잠잠히. 이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사용하실 은혜를 기다리며 바랄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의 시편 123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는 말의 뉘앙스는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는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는 때때로 뭔가 다른 생각이나 방식이 있을 때 스톱할 줄 아는 멈출 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한 멸시를 받을 수 있고요. 심한 조롱과 심한 멸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시편 123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경건의 태도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접어들어갑니다. 이렇게 입다가 죽은 이후에 세 명의 소사사들, 간략하게 그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소사사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두 군데가 등장해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 스불론 지파의 땅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다윗의 고향이며 예루살렘 인근에 그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고향이고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은 항상 어떤 식으로 멘트가 나오냐면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다란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대개 스불론 지파 갈릴리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생각이 되고 이어지는 내용도 스불론 지파와 관련되는 사사가 계속 나와서 이거는 스불론 지파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근데 입산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는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요 특징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 딸들을 시집을 보내는데 다른 지방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의 30명 며느리를 위해서 다른 지방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와 아들들을 모두 결혼시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입산이 7년 동안 사사로 통치한 뒤 그가 통치하고 살아왔던 베들레헴이 묻혔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60명의 자녀를 두려면 이거는 한 명의 아내를 두 가지는 불가능합니다. 가임기의 여성이 생리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60명의 자녀를 둘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입산에게는 아내가 최소한 여러 명이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했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아들들을 다른 지방의 여인들을 데려와 결혼시키고 자기 딸들을 다른 지방으로 여기 다른 지방이란 말은 개역 성경은 다른 나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이런 결혼, 자녀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방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서 평화 협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자기의 자녀들의 결혼을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항상 고대 세계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왕권 광안을 위해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과 함께 자녀들의 결혼 또는 자기의 결혼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치 외교적 수단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인 인생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재산과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결혼까지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드온도 여러 명의 아들을 통해 아들 70명을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실제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왕노릇을 실제로 했으며 또한 10장 4절에 길르앗 지역의 사사 야일도 30명의 자녀를 두었고 30개의 말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왕의 범가는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전까지의 몇 사람들의 이런 기록들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세속적인 권력 의지를 가지고 다른 어떤 백성들과 이웃들을 통치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권력의 욕망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형성되었고 차츰차츰 자기도 오른 사이에 이미 그것을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큼 이미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산 이후에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에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요. 이 엘론에 대한 기사는 매우 짧습니다. 이 엘론이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스불론 땅 한번 따라할까요? 아얄론. 우리 성경에는 엘론하고 아얄론이 두 글자 세 글자니까 전혀 다른 글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게 엘론과 아얄론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음이 다 똑같아요. 모음 한두 개가 싹 바뀌면서 엘론과 아얄론이 똑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개 민수기 32장 41절에 보면 하봇 야일 므낫세의 아들 중에 야일이라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여러 마을을 정복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본 야일, 야일의 마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기랏이란 말도 마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마을. 그 마을에 살았던 최고의 통치권자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의 이름이나 그 성의 이름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론이 다스렸는데 그가 아이엘론 땅에 묻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론도 그 자기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바꾸었던지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고쳤는지 모르지만 엘론과 아이엘론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록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엘론 역시 왕 같은 권력,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그는 앞서가고자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 권력의 욕망이 있었던 사람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엘론이 죽은 이후에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에 속한 비라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압돈이 죽어서 비라돈에 묻혔는데 이 압돈 역시 40명의 아들을 두었고 40명의 아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30명의 손자가 있었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합쳐서 70마리의 각자 나귀를 타고 돌아다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앞서 입산이나 앞에 야일이나 사사기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압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 이름과는 전혀 반대에 막대한 재산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압돈의 이 기술에서부터 드러납니다. 특별히 자기 아버지 힐렐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힐렐, 자기의 아들, 자기 이름 압돈, 아들 40명, 손자 30명. 대수를 따져보면 아버지, 자기 아들, 손자 4대까지 이어지는 이 권력과 재력이 4대까지 팽팽하게 이어져서 권력을 세습하고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가 묻혔던 비라돈에 왜 이런 멘트가 성경의 마지막 절에 꼭 붙어 있을까요? 그가 통치하다가 죽었던 비라돈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산지에 있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올 때부터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따라오던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강도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안에도 3장 13절, 6장 3절 이미 두 번 이상 이방 민족들과 합세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러 들어왔던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붙여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 이렇게 살고 통치했던 압돈이 그 아말렉의 영향력이나 아말렉 사람들의 세계관에 깊숙이 젖어서 세속화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느낌처럼 딱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에 소개된 사사들, 소사사들의 여섯 명이 여기 다 이제 끝내가는 장면이죠. 이 소사사들의 지금 이 기술도 너무너무 성경은 재미있게 되어 있는 게 처음 간략하게 기록된 소사사가 3장 31절에 보면 삼갈이에요. 이 삼갈이 에우디라고 하는 사람하고 드보라 사이에 등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소사사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입다 사이에 돌라와 야일 두 명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입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살펴게 될 삼손 사이에 그 다음 오늘 본문 순서대로 입산 그 다음 엘론 압돈 한 명 두 명 오늘 본문에 세 명 여러분 소사사들이 왜 맨 처음에 한 명 나왔다가 두 명 나왔다가 오늘 본문에 세 명 도대체 이 소사사들을 왜 이게 중간중간에 끼고 넣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역시 소사사들의 간략간략한 이 내용들은 앞에와 뒤에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잠시 끊어서 쉬게 만들어가는 전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오늘 본문에 세 명, 뭘 뜻하죠? 쉬는 시간을 많이 줍니다. 왜 쉬는 시간을 많이 줄까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이거나 더 영적으로 세속화의 강도가 짙어지니까 호흡을 길게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부터 뒤에 놓는 사사들이 갈수록 신앙적인 면에서나 경건의 모양이 타락의 양상이 짙어지고 더 엉망진창인 사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3장 31절에 나왔던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대답을 해보세요. 손에 총을 들고 싸웠다. 2번 칼을 들고 싸웠다. 3번 연탄 집게로 싸웠다. 4번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 정답은 몇 번? 그렇죠. 4번. 오, 은성이 대단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사사 역할을 한 거죠.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싸워서. 그런데 두 번째 나왔던 돌라와 야일은 싸웠다는 내용이 한 문장도 없어요. 구원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은 뭐지? 이 사람들이 사사가 돼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뭔가 구원해낸 흔적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사가 되었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돌라와 야일에 나왔어요. 오늘 결정적으로 본문의 세 명을 보세요. 입사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녀들을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나, 그 다음 엘론도 자기의 이름을 딴 지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흔적이나, 사대까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세습하면서 이방의 세계관을 수용하고 있는 마지막 압돈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불경건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소사들의 모습들도 점점 심해지는 타락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뒤이어지는 사사들의 이 경건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경향이 확연해집니다. 특별히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하면서 군림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서 왕의 규례를 정했던 이 율법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가 일어나는 이상한 권력의 욕망을 가진 사사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고발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많이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봤던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주장과 입다의 반응, 그리고 곧 이어졌던 세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타락한 본성의 종로를 타고 그 다음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위태해지며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부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한 단계 건너가는 교훈이긴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던 그 의를 바탕삼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물려지고 입혀진다라고 하는 이 정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입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쳐두고 그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이루며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성취하게 하실 것이고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화면에 떠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실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분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부끄러움을 참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우리는고난과고통을마주할권리가있다라는거예요그럴때마다묵묵히참아낼특권이우리에게있다라는거예요낙심하지않아야될특권이우리에게있다라는거예요정치적으로경제적으로형통한것만이권리거나믿음의복이아니라예수님처럼고난앞에마주할수있는것도특권이고비난받는것도특권이고예수님의성도기때문에교회기때문에우리가신앙의이름으로손해보고희생될특권이우리에게있다라는거예요사사기를보면서우리가뼈저리게느껴야될것들이뭐냐도대체우리는우리의자녀들에게어떻게되기를기도하고있습니까종종표현하지만우리의기도제목속에들어있는우리자녀들의모습우리기도제목대로이루어지면우리의자녀들이어떻게살것인가그구석에희생이라는개념은없어요늘시험을닥쳤으면좋겠고늘좋은직업직장을가졌으면좋겠고남들이뿌얼마나직장이나삶을살았으면좋겠고우리의기도제목을빼버리면전부다그것밖에없어요누구하나우리의자녀가바보란소리를들어도미움의길을걸어가게해달라똑똑하고세상사람들이부러워할만한학벌을가졌는데그좋은자리를빡차고하나님의나라를위해깃발을흔들게해달라이런기도를들어본적이별로없어요우리의자녀들이어떻게살기를소망합니까무엇을부추기며지금까지우리자녀들앞에살아왔습니까무엇이우리아이들에게나처럼살아라고말할수있겠습니까사사기처럼된다고요오늘본문이우리에게고발하고이야기하는것처럼피해기까지지와싸우지않는데우리자녀들이뭘보고있겠냐고요예배시간에빈둥거리고주일에대한관념이희박한데우리아이들이어떻게주일을지키고교회생활을하겠냐고요우리가하나님앞에갖고있는경건의수준이그것밖에안되는데무엇을우리가자녀들에게이야기할수있겠냐고요가정예배를언제들어보셨습니까하나님앞에어떻게절규하며죄와싸워보셨습니까오늘히브리스는결론적으로우리에게가르칩니다무묵히참아낼수있는특권십자가까지걸어갈만한하나님의부르심스스로거부할수있거나내뱉기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자기자신을부정할만한특권내것을내려놓으라는믿음의용기사사들에게는그런모습이없어요이제다음주부터살펴보게될삼손은어떻게이렇게될지어떻게이스라엘사회가삼손이이렇게될지참으로심장이터질것같은이런모습이삼손을통해서계속여지없이드러나요사사기를설교하는저나함께나누고있는우리사랑하는후세대의성도여러분오늘사사기에나오는내용이우리의신앙을함께고발하는것같지않으세요우리가몸잡고자라왔던한국교회의모습이여기다있다는느낌이안드세요하나님을두려워하는법이없고하나님의말씀이도대체어디에우리가운데드러나고있는지전혀드러나지않으면서피상적이고슬피슬피힐끗힐끗조롱과멸시와교회가교회를조롱하고성도가성도를조롱하고우리가우리를조롱하고우리의신앙과경건을조롱하고예배를조롱하고이게우리의모습이죠이런천박함으로하나님의영광이어떻게드러날수있겠어요사랑하는후세대의성도여러분보다진중한마음으로우리의신앙을오늘철저하게살아내지아니할때우리가믿음으로힘써분투하지아니할때우리의자녀들과다음세대가어떻게믿음의대를이어갈것인지지난한주간동안우리나라에서는큰대학생선교단체의주요수련회가있었어요이번주화요일부터는또우리교회청년들이많이포함되어있는 IBF 가수련을진행해요사실은전쟁입니다목놓아기대해주시길부탁을합니다우리의다음세대들이한주간동안시간을내어서어쨌든그곳에가서들려지는말씀앞에자기의심령을찢을수있도록이번7월말에도우리교회꿈동이들과청년대학생들이수련을할것이에요이렇게해마다반복되는그곳에하나님의말씀이증거될때우리아이들이자신의인생을하나님앞에던질수있는훈련을받게해주십시오그래서남은인생하나님나라와하나님의거룩한이름을위해헌신할수있는꿈을꾸게해주십시오이거는우리교회만을위한게아니라하나님의나라가다음세대까지 이 한국 땅이 계속 주의 몸된 교회가 서 있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의 전쟁을 벌여야 될 것이에요. 이번 여름에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이고 여전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의 수련회가 진행될 것이고 여전히 많은 여름의 집회들이 진행될 것이에요. 이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긴장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조금 더 분투하며 살아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를 따라와라. 저도 이렇게 예배드려라.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라. 너희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